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 조심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살하면 지옥에 가냐 안 가냐라는 질문이나 자살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자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조선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자살을 마음대로 못하고요. 제가 거기서 살기까지 자살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자살하면 어쩌면 그 집권하고 있는 그 김정일 정권이나 혹은 김정 정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게 뭔가 반항하는 거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네. 결국 어떤 이유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을 너무 동정하면 자살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자살하는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으로 쉽게 판단하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악한 상황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른 주제들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엉뚱한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상황과 절망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그런 행동 자체를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을 살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직접 자살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명하신 것은 확실하네요.
네, 그렇네요. 생명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그 생명의 가치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에 자기 스스로를 죽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는 것은 확실하죠.
네, 만약 누군가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보다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네,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환경을 이유로 들어서 자살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자살한 사람을 무조건 범죄자처럼 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살에 대해서 그저 동정심만 보인다면 자살이 정말 위험하고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말은 직접 안 나오지만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에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앞의 내용은 구약시대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자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뒤의 내용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간수의 자살을 막는 장면이죠.
그렇네요. 성경은 편지, 역사, 시와 노래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성경이 거짓말로 꾸미는 책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 담겨 있을 거고요. 그런데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사건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의미인 거죠?
네, 성경은 율법의 규칙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폭넓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의 마지막을 기록한 것은 누가 봐도 자살하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잘 보셨습니다. 성경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 딱 맞는 구체적인 단어나 설명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 영원하다는 것이 또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왜 갑자기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의 군인이나 간수가 지켜야 하는 법 때문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 뇌물을 줘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몰래 빼주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감옥을 지키는 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하면 무조건 사형시키는 법이 생겼죠.
정말 무서운 법이네요. 아무리 큰 돈을 뇌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생명이 붙어 있어야 뇌물이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간수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뇌물을 멀리하고 죄수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겠네요.
네, 저도 당시 상황을 알고 나니까 간수의 반응이 이해가 되네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다면 어차피 자기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망을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이 감옥을 탈출한 줄 알고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요.
네, 바울을 통해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성경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명령이 없는 이유가 어쩌면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은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사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도록 거짓말하면서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살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죽으라는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죽기보다 더 무서워져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운 환경만 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삶의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믿었던 바울은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자살하려는 간수를 위로하며 붙잡아 줄 수 있었죠. 이렇듯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생명을 붙잡게 만듭니다. 반면 사탄은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똑같은 사실을 전혀 다른 해석으로 속이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포기할 이유를 찾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자살할 만큼 절망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모함과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기도 했죠.
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거의 다 죽였잖아요.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만큼 인생의 고통이 심했고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노예로 살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빼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모함을 당해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사형선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네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엄청난 절망과 고통을 겪었는데 만약 이런 순간에 자살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나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잖아요. 결국 절망할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지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항상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을 만큼 두려운 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스스로 죽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제는 자살의 문제를 하면 안 된다 정도로 말하지 말고 왜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절망과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살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나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죽기로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자살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듣고 보니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그것도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살과 자기 희생의 차이는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함께하시는 일종의 성전과도 같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은 자살이 아닌 걸까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질문대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자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언대로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렸던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살 행위를 하시는 걸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함부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앞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광대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힘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여서 노예가 된 상황이죠.
삼손은 사자도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힘센 영웅이기도 했잖아요. 그 힘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끝까지 기억하면 좋았을 텐데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함부로 여겼고요. 물론 나중에는 반성하게 되었지만요.
네,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건물 안에 있던 블레셋의 고급 관리들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결국 삼손은 자살을 한 것과 같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자살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정리하죠. 삼손의 죽음은 스스로 죽음을 결단한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자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과 삼손의 모습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희생이었다는 것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삼손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자살은 이기적인 동기로 삶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자기의 죽음도 피하지 않는 것이죠.
네. 둘 다 스스로 자기를 죽게 만든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이유가 전혀 반대네요. 자살은 사는 것이 힘들고 두려워서 죽는 것이고 자기 희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사랑으로 가득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희생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살이 되는 거죠.
그럼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살을 안 하면 다 천국에 가나요?
네, 그렇네요. 자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버지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간다고 배웠습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그럼 자살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나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지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살이라는 행동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기 직전까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맞네요. 죽기 전까지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부정확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살이라는 특정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죄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 것이나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것을 잊고 살다가 그대로 죽었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혹시 자살했더라도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가능성만을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교리로 만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빨리 죽어서 천국으로 도피하려는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쉽게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질병 때문에 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개념이라면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에게 너는 병 걸려 죽었으니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다만 그 병이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정죄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
네, 자살이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죄라는 것이 마음에 남아요. 살아있는 동안 저지를 수 있는 마지막 죄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절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기 삶을 포기하게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스스로 모든 죄를 알아서 해결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였지만 혹시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고요. 아무도 자살하지 않도록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예,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은 다른 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일상을 영화롭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북촌은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군사력과 군사 장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쟁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은 현명한 협상가랑 그리고 또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쟁은 우선 일관된 명령체계와 좋은 작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쟁을 이끌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지도자의 명령대로 움직일 군인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들고 나갈 무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기를 갖추지 않고서 전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대 전투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암몬이 쳐들어와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 비겁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성경은 입다를 소개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적자 형제들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추방당해 돕당의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 얘기로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더베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목사님, 입다에게 모여든 잡류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여기서 잡류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경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입다 자신이 서자 출신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입다는 사회적으로는 비천했으나 타고난 전사요, 통솔력이 있어 많은 부하들이 따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길리아 장로들은 입다에게 군대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손쉽게 응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형제와 동족에게 받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네요. 천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면 감지덕지 할 것이라 생각한 오만함이 예상을 빗나가게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전과 다른 태도로 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1장 8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천대했던 입다가 탁월한 전사요 통솔력이 있다 보니 장로들은 입다가 전쟁에 참여할 경우 얻게 될 혜택을 파격적으로 내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파격 제안에 입다는 만족을 표시했고 승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약속한 바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추방장했던 기생의 소생 입다는 모든 거민의 머리와 장관이라는 신분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럼 입다는 높아진 신분으로 즉시 아몬과의 전투를 시작했나요?
입다는 곧바로 군대를 거느려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대의 풍습대로 상대방 왕에게 사신을 보내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서로 내 땅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입다는 지난 역사를 훤히 꿰뚫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입다는 이스라엘이 얻게 된 땅은 암몬과 모압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은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둘째, 입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암몬 왕이 취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셋째, 입다는 이스라엘이 시혼 왕에게 이 땅을 빼앗았을 때 모압 왕이 자기 땅이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5절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넷째, 입다는 지난 300년 동안 평안히 거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물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이스라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요난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은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더러 찾지 아니하였느냐.
입다는 용맹한 장수였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지식에도 탁월한 사람이었네요. 문무를 겸비한 우수한 군사 지도자였군요.
그렇습니다. 입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암몬 왕이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마저 결렬되어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은 범민하던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이네요. 그렇다면 전쟁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군대를 모아 싸우려 하면서 하지 않았어야 할 서원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승리한 후 집에 돌아갔을 때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하니요. 이스라엘 땅의 경제에 대한 지식은 매우 확실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 잘못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입다의 서원은 아주 이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데 입다의 서원은 집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기에 승리는 확실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끔찍한 서원을 하고 말았군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나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그 서원을 이행했나요?
네. 입다는 암몬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어 군사적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입다는 의기양양하게 개선 행렬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기 위해 나온 자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서거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섣부른 서원으로 인해 무남 동녀 외동딸이 번제물이 되었네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입다는 자기 딸이 번제물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텐데요.
그렇죠. 입다는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했는데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딸을 비난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자기 고통만 생각하고 그 고통도 딸이 불러온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람임이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입다는 이기적이었는데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지 않았고 서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교적 개념이 담긴 계산된 서원 때문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도 딸을 잃은 충격이 커서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 서원해서는 안 되고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는 한 번 서원을 하면 마땅히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처럼 이교적인 서원은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입다와 그의 딸이 이걸 알았더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치른 성도님들, 거창한 서원보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몸을 영적 제사로 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어서 사사기 1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입다는 기드온 거민의 머리가 되었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입다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다가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을 시기해 전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힘 안 들이고 기도권을 차지하려는 모습이더니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걸고 입다에게는 싸울 구실을 찾아 아예 전쟁까지 하려 하는군요.
맞습니다. 에브라임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전쟁할 때 왜 자신들을 빼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옛적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며 마음을 잘 달래 다툼을 해결했는데 입다는 딸의 일 때문에 마음과 충격이 가셔지지 않아서 마음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지 두 달이나 지났고 잘못된 서원으로 외동딸을 제물러 바쳐 마음이 편치 않는 데다 잡류들과 함께 도적 생활을 해온 싸움꾼이어서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입단은 에브라임의 시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사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의 반박에 에브라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리아 사람들을 깔보고 업심여겨 왔는데 오랫동안 뿌리 박힌 지파간의 반목을 드러내며 지파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입니다.
입다가 길리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리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의 길리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리아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을 먼저 장악한 후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를 발음하게 한 후 길리아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가려냈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 6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지역 방언을 이용한 비열한 계략이군요. 이렇게 해서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니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족 간에는 연합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인데 서로 살상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리싸움, 주도권 싸움, 권력에 대한 시기로 화를 자초했고 길리앗은 동족 간의 살상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합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공로 내세우고 자리싸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꼭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쯤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에게는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악마같이 추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 쉽게 잊고 마음대로 살곤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탄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따르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항상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으로 살아야지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상 깊은 말씀이네요. 목사님 말씀처럼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인식의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소사사가 6명입니다. 3장의 삼갈, 10장의 돌라와 야일, 그리고 12장의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사사기 내용 안에서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사사는 대사사 이야기에 잠시 숨을 고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사들이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지난번 10장의 돌라와 야이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대사사, 소사사 구분 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사 야일의 많은 재산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점차 사사가 부와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소사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2장의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사사로 일하다가 각각 7년, 10년, 8년 후 삶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사사 입산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이 장사되었더라.
뒤를 이은 엘론은 사사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기록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압돈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돔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는 보통 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사들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네요. 오히려 먼저 등장한 소사사들보다 더 재산과 자녀가 많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입사는 자신의 많은 아들, 딸들 전체를 동족이 아닌 타국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인간 중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잘 보셨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엘론 외에 두 소사사 입산 압돈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많이 두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귀를 타면서 편안하고 윤택하게 산 것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온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시기에 사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을 외국 사람과 결혼시켜 인간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 썼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평화는 동맹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충실한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모습으로 반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며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고 성공과 평안만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소사사들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사랑하는 북지원 성도님들, 교회인 우리는 반하나님적, 반성경적, 반신앙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앉은 각자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서사자들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일에 정략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거기에 치중해 살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남는 것이 없는 자로 살아선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원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에 대항할 지도자가 없었을 때 기생의 아들이라고 홀대에 받고 쫓겨났던 길리앗 가문이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이 환영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 정확한 역사적 지식에 근거해서 암몬의 이스라엘 침공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전하지만 암몬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다급해진 입다는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교적 서원을 하고 맙니다. 결국 이 서원으로 그의 외동딸이 바쳐지게 됩니다.
입다는 역사적 지식에는 탁월했으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이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서원보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몸을 영적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길리앗 출신 입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시기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비통함과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입다는 분노에서 지역 방언을 이용하여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살상했고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입다의 뒤를 이은 서사사 입산, 엘론, 압도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를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보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시기와 주도권 싸움, 부와 권력 추구 같은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홀대받던 기생의 아들인 길리앗 출신 입다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이교적 서원으로 외동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역사적 지식에는 탁월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서원보다 매일 삶의 영적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꼭 가르치십시오. 입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시기한 에브라임 지파가 걸어온 싸움을 비통함과 충격이 가시지 않은 입다가 지역 방언을 이용해 잔인하게 살상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시기와 주도권 싸움, 부와 권력 추구 같은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